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번 한 주도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은혜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종료 주일이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그리고 다른 복음서인 마태복음 21장 말씀해 보면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마가복음 11장 11절 말씀에 예루살렘 이제 입성을 앞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이두 가지 사건이 연결이 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11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지는데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죠. 예루살렘 들어가기 바로 직전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무화과 나무 열매 없음을 보시고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네, 여러분,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저주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시는 거죠. 무화과 나무, 네, 당시 무화과 나무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이미 뻗친 잎사귀를 보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나무가 저주를 당한 이유는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는 계절이 와도 절대로 열매 맺지 못할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저주를 당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것이고 성전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무화과 나무 저주는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 이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역할이 끝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 또 새로운 대안을 말씀하시는 예언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이 곧 이어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을 뒤엎으시고, 그리고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7절까지 성전 안을 이제 척결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이제 청소하시는 주님의 귀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지성소에서 가장 먼 곳인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이 이방인이라는 뜰이라는 이 경계선이 있는 이 공간, 당시 이곳에서는 이제 이렇게 절기를 맞이하여 순례자들, 특히 먼 곳에서 온 자들을 위한 그 제물, 제사에 드려져야 되는 제물에 대한 매매가 이루어진 장소였어요. 제사장들에 의하여 희생 제사에 필요한 짐승, 나무, 기름 등등이 매매가 되고 있었고, 또그 안에서 장사뿐만 아니라 환전까지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은 당시 가이사 얼굴이 있는 동전으로 헌금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해주는 곳도 있었고, 이 환전을 한데 있어서 돈을 많이 남기는 거예요. 환전을 해주면서 이윤을 남기고, 그리고 이 모든 이익들이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다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흠없는 재물. 이것을 검사하는 자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온 자들은 돈만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제사장들에 의하여 희생제사에 필요한 것들이 매매가 되는데, 여기서도 큰 이윤을 남깁니다. 이 가야바, 당시 대제사장이었죠. 이 산헤전에 보면 산헤드린의 의장이었던 가야바, 그리고 이 안나스, 가야바의 장인이죠. 그리고 이 사람도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야바 안나스에게 이곳에서 장사해서 온 모은 얻은 이익이 특히 가야바와 안나스 손에 거의 넘어가고 있었고, 제사장들의 주머니로 이 모든 큰 돈들이 흘러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고난주간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시는 악하고 그리고 죄악된 그 모습들을 담고 있는 이런, 특히 이 성전의 이 예배 정신이 훼손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척결 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사야서 56장 7절과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는 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앞으로 있을, 이게 성전에 대한 예언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성전 시대를 끝마치고 새롭게 도래하는 이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도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척결하시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이 선지자들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성전 척결 이후 이곳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은 앞에 보지 못하는 자들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성전 척결이 있기 전까지는, 이때까지는 아픈 자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보면 14절부터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픈 자들, 성전 척결 위에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그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라고 했어요. 이 복수형인데 놀라운 일이다. 영어로 보면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전 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치유하시고 아픈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여러분 이게 성전에서 일어나야 될 당연한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장 마태복음 21장 15절 말씀 보면 이 모습을 이상하게 보였다, 이상하게 보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뭐가 정상적이냐? 이 성전을 폐하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이 완성된 이후에 교회 시대를 예언하시며 성령이 오시는데 어디로 오시는가? 이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야. 나를 성전으로, 나를 교회로,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오셔서 치유하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래서 이제는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리고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믿게 된다면 이 산더러 저 산더러 바다에 던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그 믿음의 능력의 그 약속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면서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 이제 주로 보면 투스데이, 이게 지금 이 성전 척결 사건이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화요일 정도에 일어난 사건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본 자들 가운데 특별히 이 아이들이 갑자기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는 어린 아이들을 보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노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호산나 호산나,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적인 이 선포가, 예배적인 이 모습을 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이 찬미했다, 찬양했다, 그들의 찬양을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구약에 예언되었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예언의 성취가 예루살렘 입성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 하나하나를 통하여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은 이 일로 인하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11장 27절부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29절에 너희가 대답하라 라고 그래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자,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0절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대답하라, 나에게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31절부터 33절까지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는지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또 심한 갈등 구조의 그 모습 속에서 질문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 역질문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오히려 대답을 요청하시고 또 이들이 대답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도 못하고 저렇게 대답도 못하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심오한 질문을 29절 30절 말씀에 던지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이들의 답을 하지 않아요. 답을 하지 않고 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31절 말씀 32절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든지 간에 이 질문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든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째 그를 믿지 않냐 했느냐. 자, 그러면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것이다. 세례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하면 이미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베풀고 그리고 선포하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그 기사와 표적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그냥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면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나올지가 두려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We do not know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렇게 답을 주지 않았어요. 네, 여러분, 이게 오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대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답을 주시기보다는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서 우리로 하여금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대답을 하게끔 도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가 잘 살펴보면 내가 평생 일궈놓은 나의 지위, 나의 위치, 나의 자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다 항상 권력의 중심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라고 이렇게 다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이 적발이 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숨겨져 있는 우리의 진짜 모습이 발견되어지게 된 것이에요. I don't know. We do not know. 여러분, 이거는 최악이에요. 최악의 대답이에요. I don't know 하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노선과 우리의 경계선을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 예수면 예수고 노면 노예요. 이거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하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스스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도전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이 진리를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많은 때 이 진리는 좋은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엘리트의 삶과 이익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그 입장이 바뀌지 않았어요. 물론 그가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기 전 예수님이 그이신가 라는 그 질문을 하셨지만, 확인은 했지만, 그는 끝까지 광야에서 나타나서 꿀 먹고 메뚜기 잡아먹고 낙타 입고, 여러분 이렇게 평생 이렇게 끝까지 그 진리를 사수하면서 그 벼랑 끝과도 같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과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지켰어요.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반응도 마찬가지예요. 가라. 여러분 이것도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명령하신 이게 진리입니다. 반응하는 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게 여러분 진리예요. 이렇게 하면 내 힘이, 내 중심이, 내 편리함이 훼손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갔을 때 응답이 되어지고 대답이 들려지는 거예요. 순간부터 구원의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가라라고 말씀하셨겠죠. 혹시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답답함이 오래되었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I don't know, we do not know 이것보다 예수면 예수고 아니면 노면 노하는 게 훨씬 낫다라는 것.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은 없는 줄 제가 확신하지만, 혹시라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 근래에 들어와서 구원의 기쁨이 부족한 사람들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순종을 하시면 되는데,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성경에서 약속하신 게 다 살아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그 역사가, 우리의 자리가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권위는, 그리고 진짜 권위는 주님 앞에서 할 때 비로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나타나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주님의 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반응과 거짓 없는 믿음, 착한 행실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